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덕에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복된 아침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잠시 12장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1절을 살펴볼 텐데 앞으로 살펴볼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12장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12장부터 로마서 마지막 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 모든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실 이 1절에 축약이 되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껏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여호와 이레로 기결됨을 보았습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한치의 부족함 없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누릴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삶만 복된 삶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신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내려지시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다리심과 긍휼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온 인류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살려주신 생명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죄의 감옥 아래 살던 우리로 이 기적같은 사랑에 힘입어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이제 창세기는 아주 오래도록 계속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여기에 잠시 멈춘 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자주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새 생활이 무엇인지 창세기를 잠시 멈추고 그 하나님 그분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는 기도원이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라. 그리고 구원하라. 였죠. 여러분 이 패턴은 모세에게서도 같은 패턴으로 드러났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후에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는 가라. 그리고 내 사랑을 전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반응이 굉장히 시원치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회의적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라고 그 증거를 요구했던 기도원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일관되게 반응했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아니 천지의 창조주께서 초대하시는 그 앞에 말대답으로 일관했던 게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모든 자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소명을 같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삶에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구현하는 삶이 힘겨웠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아가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라고 불리우는 이 사랑 그것을 전달하는 이 사명은 목사만이 선교사만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로든 영적 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곳에 그 복음을 오늘도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일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교회 안을 한번 살펴봅시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부모들이 그 집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한국 기독교인이 천만을 자랑하다가 500만 이하로 떨어진 건 자녀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실패한 것이라는 증거이거든요. 본인은 아주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것 같지만 그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이 복음을 복음이 되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그걸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흔히 기독교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교리라는 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수용하고 따라야 될 진리라고 하거든요. 이 교리의 핵심이 뭐죠? 1장부터 11장까지 말하고 있는 교리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이 사랑의 핵심이고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서두는 인생이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날 불현듯 관 속에 들어눕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임을 가르칩니다. 엊그제 새벽에 교회에 출근을 하다가 저희 집 밑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신호가 쭉 파란불이거든요. 계속 쭉 달려오는데 그 농협 앞 큰 사거리에서 당연히 파란불이니까 속도를 쭉 내어서 쭉 달리고 있었는데 반대편 옆에 우측 좌선에서 차 한 대가 모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지 않고 중앙선까지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속도가 굉장히 한 70에서 80 정도 났던 것 같아요. 그 운전자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대로 부딪히면 저분이 죽거나 저도 큰 사고가 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반대편 차선으로 어지간해가 넘어갈 일이 잘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 아 여기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잠시 드는 순간 제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서 중앙선을 넘어섰어요. 그냥 쭉 넘어갔는데 다행히 반대편 차들이 멈췄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잠시 거기서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났던 게 아니라 지금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아침에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만으로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건을 우리 삶 가운데 지금처럼 연출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읽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지만 물론 설교도 책도 우리가 읽는 일도 또 사람들의 설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절감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가운데 단 한 사건만 빠져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육신의 고통의 문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셨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 빠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모든 방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하나님, 그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연출과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또 설교를 듣게 하시고 설명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연히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굉장히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메시지의 핵심이 12장 1절에 시작되는 거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시작을 하는 첫 단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상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부르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부르는 형제들아 라는 이 의미는 참으로 깊습니다. 누구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건요, 상대를 나와 대등한 관계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가 지금 로마니까, 그죠? 외국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관계를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여기 팔레스틴 사람들은 전통과 격식, 형식, 이것을 우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사회 아니었습니까?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나이가 많으니와 적으니,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우니, 모든 관계는 철저하게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직 관계가 일상적이던 사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상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죠. 상대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건요, 그 관계를 수평 관계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외형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을 오래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형제여라고 자기와 대등한 관계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에 있는 신자들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지만 이 한마디를 통해 바울이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아니 언더스탠드하며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되물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마치 무엇을 베풀듯이 내려다보듯이 군림하듯이 그 시선으로 말해온 세월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떻게 지금 사람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하면요, 사실 한 단어가 딱 떠올라야 합니다. 혈기입니다. 얼마나 혈기가 대단했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분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회심한 이후에도 자기가 전달하고 있는 그 복음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혈기를 부려서 심지어 눈이 멀게 하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 실패를 통해,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셨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도 인간 위에 군림하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인간과 대등한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인간마다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 주셨어요. 먼저 그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전달하는 이 진리가 이 사랑 위에 서야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한 번만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족들이나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의 말씀의 나눔이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는 말씀의 나눔이 쉬운데 가족들끼리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남편이 아내 대하기를 형제 대하듯 대등하게 대하지 않아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남편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한 많이 아는 아내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을 향해 형제 대하듯 대등하게 안 대한단 말이죠. 위에서 가르치듯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집에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대등한 관계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으로 말씀을 전달하려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방법대로 내가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요청하시고 보여주시고 사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방법대로 나아가겠다. 일전에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접근해 놓고 한치의 오차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모든 일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개입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이전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를 맺지 않고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높은 위치에서 말한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죠? 그 말은 사실 내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보다 못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높이고, 그죠?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그 말을 해도, 내 말을 해도 주님의 말씀이 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복음이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죠? 탁월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만나는 모든 자를 형제와 같이 대등한 관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형제와 같이 대등하게 상대를 여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절로 다시 가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원래라면 나 개인의 자비함으로 말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 개인의 자비함으로 말한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요, 사람이 그가 하는 표현을 보면 그의 신앙과 인격의 정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하는 1절의 마지막 단어도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보신 단어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 번제를 명령받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고 권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표현들을 그 인격적인 모습들을 너무나도 그 삶에 잘 구현할 정도의 사도바울은 사람입니다. 아마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이었으면 그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게 완성이 되는 시절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이 자기의 자비하심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죠? 바울이 자기의 자비함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않는 것은요, 인간의 자비함이라고 하는 게 별 볼 일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자비함이라고 있는 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없다고 하는 걸 사도바울이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말씀이 머릿속에 있고 또 우리의 이성이 감정을 지배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자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고 상황의 어려움이 도달해서 우리의 감정이 이성 위에 올랐을 때 그 이후로는 인간의 자비라는 게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아니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보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허다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니 이성을 잃고 감정에 격해서 말한 그 몇 마디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도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비로움은 참으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친자식에게도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자비로운 부모가 될 수 없게 타인에게는 두말할 나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본문에는 모든이라는 말을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자비가 무엇입니까? 모든 자비는 통칭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약을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말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읽었잖아요. 그 자비가 구약을 통해 설명이 쭉 되어졌는데 로마서의 그 자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사람들처럼 한두 번 참아보는 것으로 그 다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또 다른 말로 오래 참으심이죠. 어느 정도로 인내하시고 어느 정도로 오래 참으시는가? 그가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없으셨으면 만약에 우리처럼 조급한 성미를 가지셨던 분이셨다면 우리가 여기 못 앉아있겠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하는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로 말씀을 전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사랑하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때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그 오래 참음의 근거가 사랑이 아니라 증오심일 때가 많아요. 증오심으로 버텨보는 거예요. 미움으로 참아보는 거예요. 아니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인내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수고를 다 하고서도 항상 되돌려 받는 게 무엇이죠? 증오입니다. 상대의 증오입니다. 왜냐? 내가 증오를 준 곳에는 반드시 증오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증오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증오를 돌려받으시고 싶은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 사랑하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형제들을 권고했다라는,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흘러도 언제든지 그들로부터 무엇을 돌려받겠습니까? 사랑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 상황과 여러 사람들 사이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시간과 사람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의미는 반복하심입니다. 우리는 인내 혹은 사랑의 명분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마땅히 화를 내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거나 미워해도 되는데 안 미워했다는 수준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방치는 인내도 사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오래 참음과 참다운 사랑은 언제든지 반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반복 덕분에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한 번만 주시고 그쳤다,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조금 불리하다, 힘이 든다 싶으면 흘려버리거든요. 그걸 간수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다시 보내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책으로 기록해 주셔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잖아요. 또 주일 예배를 통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또 함께 나누는 말씀 묵상을 통해 반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 정도라도 가까워져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반복하심이 없었던들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들이 쌓여가서 제가 의미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제가 아는 만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처럼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 인생에게 그 많은 사건과 실패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수없이 반복하며 수없이 기다리신 하나님의 덕에 저도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반복을 통해 그 말씀을 이해시키며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세워주셨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반복하며 전달해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반복하심으로 형제들을 권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까닭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모든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지금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권한다라는 게 그냥 권고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직 창세기 22장, 23장을 넘어가면서 이 권한다에 대해서 설교를 조금 덜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번제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만약에 이삭이 그것을, 아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거나 못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애초에 부탁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아케다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들으신 대로 아케다는 그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그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의 삶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되면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케다를 부탁하실 때, 그 시험을 명령하실 때, 아니 권고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마음이었어요. 왜냐, 지금 여기 권고한다 이 말이 헬라어 뜻이 헬라어 원문에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라칼레오가 권고하다라는 말과 함께 위로하다는 말 같이 지니고 있어요. 이 참 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미리 알고, 그러하여금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가정의 복과 그 자녀들의 복과, 그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모두 받아 누릴 여호와 이레까지 그 순종이 놀라운 결과물들을 이루어냄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권고하시는 거죠. 이 권고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합적인 심경이 담겨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삭의 번제를 갈라디아서에서, 예배소서에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권고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위로를 담아 전하는 모든 말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상대를 위로하는 심정으로 말을 전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위로하는데 어떻게 아내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내 되신 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전달하는 그 복음 가운데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위로하듯 진리를 증거할 때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고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내 감정이나 나의 자비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만 그 하나님의 인내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반복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위로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사람을 크게 여기셔서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이후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이 내용대로 형제들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자비하심을 입고 살았는데 사람들 섬길 때 그 자비하심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으로 행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도록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을 이 아침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사랑으로 반복하심으로 인도해 오신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